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독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5절 다리오 원년의 예언들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서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격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근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33절과 34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패하리라. 그들이 세패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열과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니 도할 주가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그 다니엘 10장에 그 천사가 그 얘기하는 것이 지금 11장에 계속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적인 그 개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시간의 그 개념을 초월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당신이 영원하시며 시간 연속제 밖에 계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11장은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의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매우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1절과 20절은 기원전 300~2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놓고 프톨레마이 왕조와 셀레우커스 왕조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죠. 알렉산드르의 그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네 개의 장군에 의해서 나눠졌죠. 그래서 그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아와 시리아 쪽 셀레우커스 이제 두 왕조의 그 팔레스타인을 서로 지배하려고 싸우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21절 35절 셀루코스 왕국의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통치하에 이스라엘의 끝끝은 바퀴를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북쪽 왕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36절 45절 예언은 종말로 전화되는데 안티오코스의 그 4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지막 날 저 그리스도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배경인데 먼저 1절 볼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노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 다리오스 원노에 원년에 다리오스가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원년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죠. 다리오스는 기원전 536년에 다니엘의 좋은 친구였죠. 그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믿었고 그는 다니엘에게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자들의 입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죠. 그를 격려했죠. 그래서 천사는 자신이 다리우스 왕을 강하게 하고 확증하기 위해 거기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을 강하게 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했고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제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에즈라 북에서 그 3차 세 번째 포로가 기한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왕과 또 세속적으로 나오는 그 왕결 사이에 그 주가 비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 세속에 있는 그 왕의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 귀환의 역사적 서술에 따르면 고레스 왕이 통치 후에 캄비스에서 기원전 530년에서 522년이었죠. 이어서 가짜 스메르스 그러니까 기원전 522년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세 군주가 계승했습니다. 이 계보의 네 번째 왕은 선대 왕들보다 훨씬 부유했던 크세스 이제 그 왕입니다. 그 486에서 465년 크세스는 성경에 나오는 아예수로 기원전 486-450년의 동일 인물로서 에스더의 그 남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막대한 부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고 기원전 480년에 크세스는 그리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지만 이 야심찬 원정은 결국 승리 대신 비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페르시아가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패배해버렸죠. 패배했고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에 죽을 때 지중해와 중동 지역을 대부분을 정복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친히 사방으로 나눌 것이며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또 자기 주장하는 건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후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네 장군이죠. 그의 왕국인 그리스 왕국은 네 장군 카산드, 안티코누스, 프톨레마우스, 셀레우쿠스 네 장군에게 나누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도에 보면은 네 장군이 나눈 그 지역들이 나오죠. 그래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여기 남방이라는 건 이집트 쪽에 있습니다. 그 프톨레마우스 쪽에죠.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더니 그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성경의 예언적 서술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위에 나타난 네 제국 중 두 제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방왕으로 불리는 프톨레마우스 왕국, 이집트 및 주변 영토를 통치하고 그리고 북방왕으로 불리는 셀레쿠스 제국, 시리아 및 동쪽 지역을 통제하지만 지리적으로는 프톨레마우스 왕국에 비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이게 동쪽이죠. 이 두 제국은 광범위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요한 역사적인 상호작용과 그들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땅에 미친 영향 때문에 강조가 되죠.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점령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맹맹하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가서 화친하리니 그러나 이 공조의 힘이 쇠하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건수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조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조의 본족에서 그 남쪽이죠. 이집트 그 지역에 난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위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질문인데 이러한 예언들이 있은 지 열흘 후에 셀라우쿠스 제국 시리아 북방과 프톨레마우스 왕국 이집트 남방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개되었는데 기원전 252년에 이집트 프톨레마우스 2세는 그의 딸 버리네케와 시리아의 안티코스 2세의 결혼을 주선했죠. 이 동맹은 두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을 공고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나 이 평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베르니케는 나중에 안티오코에서 살해되었죠. 베르니케가 그 딸인데 이는 안티오코스 2세의 전 부인인 라우디케의 선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응징으로 당시 이집트 왕이 오른 프텔레모스 3세는 그녀의 살해에 복수하기 위해 셀레코스 왕조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금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가 북방왕을 정복했을 때 제롬은 그가 4만 달란트 은과 2,500개 우상을 약탈하여 북방왕의 재물을 약탈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그들이 그들의 신들과 그릇을 가지고 되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제 북쪽이 이제 또다시 쳐들어온다고 했죠. 그 9절에서 18절 전체를 우리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은 셀라쿠스 제국 북방 셀라쿠스 2세 왕 비록 본문에서는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을 지칭할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셀라쿠스 2세 그리고 프톨레마스 왕국 남방 프톨레모스 4세 사이에 변화하는 힘의 역학관계를 묘사하는데 북방왕인 안티코스 3세는 많은 이집트 도시를 정복했고 15절에 나왔고 이스라엘의 즉 영광스러운 땅을 통제하면서 상당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다. 11절 18절에 그러나 그의 확장은 결국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인들에게 결정적 패배를 당하면서 중단되었다. 이제 이것이 전체 배경이죠. 그리고 10절 볼게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북방왕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간대 심히 많은 군대를 모으고 물에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의 왕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우리를 이룰 것이라.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서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많이 준비했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이제 쳐들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서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룰 것이라. 그들이 두려워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찾고 견고한 성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오직 와서 쉬는 자가 임의로 행하려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합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셀레코스 왕조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라고 자주 불리는데 그는 그의 제국 시리아 즉 북방과 프텔레메스 왕국 이집트 남방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북쪽 왕이 이번에는 그의 전략은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스 1세 시라를 어린 이집트 왕 프탈라모스 5세 에피나스와 결혼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외교적 노래는 지속적 평화라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레파토로라는 북방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보다도 남방의 남편에 대한 충성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 이제 딸을 갖다 바친데 이번은 거꾸로 그걸 실패했죠. 딸이 남편을 따랐다는 거죠.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거기에 돌릴 것이 이게 이제 로마죠.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의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니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북쪽 왕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것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자, 18절 20절 볼게요. 이 구절은 성경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 대왕 이후에 그의 아들 셀라쿠스 4세 필라파트로가 왕이 되었는데 안티코스는 제국을 확장했지만 기원전 190년에 마가네시에서 로마에 패해버렸죠. 그가 나중에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사망했고 로마에 대한 막대한 종용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셀라쿠스 4세는 세금을 인상했죠. 그는 그의 신하 헬리오루루스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가져오도록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셀레우코스는 분노로 아니요 전쟁으로 아니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헬로투스가 그를 독살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정확히 성취했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 한 비천한 사람이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게을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셀레우코스 4세에 이어 그의 형제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네스가 권력을 잡았는데 특히 로마인들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에서 비열한 자로 비열한 자라고 했죠. 비천한 사람, 비열한 자 묘사된 극도로 사악한 기원의 통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스는 역사적으로 그의 극심한 악의와 사악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와 신성 모독으로 특정 지었는데 이 동생이구나. 너무나 심오해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비천한 비열함은 당신 유대인들조차도 그가 예언된 제의 사람 그래서 제의 하나님 반역한 그 사람일 줄 모른다고 추측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은 미래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가증한 행위를 재현할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물 같은 군대라는 표현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의미하고 이는 모든 반대를 결정적으로 분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왕자는 아마도 유대 대제사장 오아니스 3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기원전 170년에 메날레스에 비극적으로 암살을 되었습니다. 그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왔으며 적은 백성을 그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 그 열조의 열조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가 놀아가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칩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니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라. 남방왕과 북대왕과 이 구절은 문제의 두 배신적인 왕이 아마도 시리아의 안티코스 4세와 그 이집트의 프톨레모스 6세였을 것이라고 시사되는데 여기 예언은 배신과 기만이 강력한 개인들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정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이런 종류의 조작적인 지배를 위해 투쟁에 참여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상호 약화와 자기 파괴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그러한 노력은 헛되다고 결론 짓는데 이는 모든 권능이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뭐 이래 해도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거죠.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에는 그 전범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에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클 4세 비퍼스는 또 다른 이집트 침공 중 적의 배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로마가 이제 개입했는 것으로 좌절되고 격퇴됩니다. 기띔의 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로마의 배로 보는데 격퇴되었습니다. 기원전 168년 170년 사이에 귀환한 길에 그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그는 성전 재물을 포함해 도시를 약탈했고 심각한 모욕을 저질렀죠. 안티오클 4세. 즉 거룩한 성전의 대지를 제우스에게 바쳐 재물로 바쳐 매일 드리는 유대인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대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유대 율법상 특히 심각한 것으로 그러한 제사는 궁극적인 더럽힘이자 유대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느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리라. 여기에서 언약을 배반한 자는 아마도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안티오코스 4세와 협력한 헬레니즘화 된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이고 이 집단의 경건한 유대인들 향하여 안티코스와 동맹을 맺은 대제상 메넬라우스가 포함되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을 아는 백성은 아마도 하느님 언약에 충성하고 안티오코스 밖에 저항한 마케베오의 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구절이 더 광범위하게 미래적 성취를 가질 수 있다고 시사하며 마케비오 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련성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것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패하리라. 그들이 세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열과 그들과 친합할 것이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심각한 박해를 가혹하게 받는데 견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명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할 때 우리는 박해와 거절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에는 항상 공교롭게도 그 박해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를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 열조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아마 호모섹슬이냐 또는 아니면은 다른 그 신으로 우리가 그 보고 있습니다. 타무즈 신이 바빌론의 그 번식 그 신인 타무주가 아니냐 봅니다. 37절 볼게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동성애나 바빌론의 다산신 담무스일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그의 오만한 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그리고 자기 숭배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과 짐승과 같은 다양한 칭호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끊임없는 신성모독적인 선언과 자기 과장 때문에 큰 힘이라고 큰 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를 하느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장 7, 8절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에 너 유업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메시아를 주신 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할 드렸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자 하느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셨고 이는 그들의 기존 이해와 일치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탈무드에서도 예수께서 성전 파괴 약 4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자기 과장의 패턴은 이사야 14장 13절에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병의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고 자랑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대신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여 사탄의 원래 반역을 반영하는 깊은 자기 숭배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구조 주겠죠.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세력의 신을 목성 또는 제우스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주피터 제우스 문제의 왕이 무엇보다도 전쟁을 우선시하고 숭배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관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의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의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날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날 것이며 이제 39절 40절 보면 여기서 예언적 초점이 바뀌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더 이상 중심인물이 아니며 다니엘서의 나머지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롭군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 즉 중국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의 군대가 올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수백만 또는 심지어 수억 명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군대는 서방 강대국과 대결하여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절 그가 장막의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영화로운 거룩한 산은 즉 시온산을 나타내고 더 넓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아메겟돈 전쟁 즉 대환란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감람산에 내려올 것이며 감람산이 갈라져 요단 계곡까지 이르러 거대한 세 골짜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전투를 통해서 아니라 그의 입에 나오는 금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적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와 군대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품겠지만 그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 명령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는 마틴 루터의 작은 한마디 말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말과 일치하며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능히 당해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written word입니다. 그 스크립트적에는. 그 word에 배반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작은 말 다 무너뜨리니까.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보면서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과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